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12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이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 사랑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였고요. 13절은 그리해서 그들의 마음이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확립되기를 원합니다.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도 보면은 into 무엇을 하도록 12절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적 기도 세 번째 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 오실 때 흠없이 확인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가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가능해질까? 그것을 오늘 좀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을 시간을 조금 들여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분명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3절을 간단하게 제가 분석을 해보면 13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누구와 함께요? 성도와 함께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가 의도한 것은 주로 천사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왕의 귀환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인류의 열망이 충족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구나. 우리가 서는구나. 그때 너희 마음이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토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암송했으면 좋겠다.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완성에는 진정한 사랑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완성,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지향하는 거대한 목표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완성은요 성경 구절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이루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걸 표현하자면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살아야 되고 일구어야 되는 무언가 그 마음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마음의 완성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진정한 사랑의 내면화 작업이 있어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뭐 원리에 대해서 알고 뭔가 행동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완성에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께로 시작된 그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내면화될 때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질서도 형성하고 내 심령 가운데 안식으로 채워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좌소에 내려앉기를 그러한 경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의 그 사랑이 실제적인 방식으로 내가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뿌듯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가 사랑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피차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차강이란 말은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야 된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 두 가지 진리를,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2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계시하여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뭔가를 일으키지 아니하면은요, 머리 가운데 아주 많이 들었던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냉랭한 율법주의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가 머릿속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확정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도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차원을, 나의 감정적인 것까지도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떠한 정도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차원은 엄청나다. 누가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던져주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이 있고 난 다음에 12절이 순차적으로 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나니라. 오늘 이 두 구절을 제가 깊이 있게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은 중요하구나 하고 체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적인 방식으로 확인될 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실체와 내 영혼이 부딪힐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부딪힐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다루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반응한 영혼은 강력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차원에서 느껴지면요, 그때 생성되는 위안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부모와 사이가 안 좋다가 그분들의 입장도 알게 되고 그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이랬다는 것 다 사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진정한 나를 향한 의도, 진의를 알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뭔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배우자를 향해서 많은 경우에 서로에 대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말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배우자 스스로가 그 주는 진정한 사랑의 차원의 어떤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경우요, 큰 그 위안과 충만함을 느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선택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연맺게 해주신 이들은요, 적이 아닙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동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배우자의 사랑이 진정한 차원에서 느껴질 때 강력함을 경험하는 차원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차원이 아니고 내 영이 감동을 느낄 정도, 하나님이 부모가 내 사랑한다 그거 알죠. 근데 그것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내 감정이 느낄 때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확인할 때 강력한 뭔가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 사람이 죄에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겠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분의 사랑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내게 거대하게 다가와서 지배하는 뭐 그러한 것은 손꼽아 볼 정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죄의 처벌이 따르고 그래서 악을 억제해요. 근데 거기에는 내 의지적인 결단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유혹이 찾아올 때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은 몰라요, 잘.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지배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강력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쉽게 노해요.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고 늘상 다투기만 할 때, 다른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하면서 쉽게 타협은 하지 않죠. 근데 정말 크게 대판 싸우고 아주 상대방이 보기 싫어질 때, 그리고 이성의 유혹이 커지고 그 상대방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존재일 때, 그때는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부부애가 확인된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이성의 상대가 크게 매력적이라고 해도 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 진리를 성경 아가서 8장 7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아가서 8장 6, 7절을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데스티니가 그곳에 이를 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암송하고 고백하고 모자에도 새겨달라고 그러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완성된 사람인지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기서 나오는 많은 물은 박해, 환란의 환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실제적인 차원에서 경험한 이 사람은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와 같은 차원의 힘든 상황도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것뿐만 아니라 거대한 풍요, 번영도 그를 유혹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 가산은 재산 아닙니까?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뭐요? 멸시를 당하리라. 그 가지고 나를 사려고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내 영혼을 유혹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나에게 그 가지고 내 영혼을 사겠다고? 쉽게 노한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은 1장부터 시작되어 온 그대한 서사 시입니다. 8장 7절의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이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첫 번째는 강력해진다. 두 번째는요, 모조적 위안과 거짓된 성취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조적 위안, 모방적 위안, 흉내내는 위안, 진짜 위안은 안 되는데 그냥 가짜 위안, 대용품적인, 그리고 성취감, 거짓된 성취감, 진정한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거짓된 성취감을 추구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9장 열어주십시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인물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세 개 아이템이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유대인 이름, 두 번째는 세리장, 세금 징수 책임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자라. 이 사람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사제를 보면은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장 정도 왔을 때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전체에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한 3년 정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치고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에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여리고를 통과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유대인인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서 그때 당시 관할하는 여러 가지 나라에 세금 징수하는 위임권을 팔았는데요. 지금은 세금 징수가 우리 IRD에서 국가 소속으로 하죠.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별로 저 유다 땅에는 1년에 은 몇 달란트의 세수만 로마 제국의 국고에 들어오게 하면은 누구든지 이 일을 맡아도 괜찮다라고 이 전매권을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에 300달란트, 3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큽니다. 300달란트 정도를 거두라 그러면은 이 세금 징수관이 로마 정부에 300달란트 바치고 400달란트를 거둬가지고 나머지 100달란트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리를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금 징수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전율법 수집본인 미시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 징수원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세금 징수하는 자가 그 같은 유대인인데 그가 유대인 개인의 집에 들어오면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청결의식을 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인 삭개오가 왜 동족의 배반자라는 이름을 오명을 들으면서도 이 직업을 택했을까요? 잘 아는데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식으로든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조그만한 힌트가 있는데 세리장이라는 것, 부자라는 것, 그 외에도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평균 키를 제 키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꽉 찼을 때 어떤 대상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평균 키에서 자라야 할까요? 예, 머리만의 크기예요. 어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cm, 10cm 정도 차이 나면은 이렇게 발돋움하면 돼요. 머리와 머리 사이를 본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대방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아이라든지 키가 현저히 작은 여자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바켓스 같은 걸 엎어놓고 위에 올라가서 본다든지 엄마 아빠의 홍마를 태워서 본다든지 그렇게 해요. 지금 성경이 의미 없이 쓰이지가 않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헬로르는 미크로 그려져 있어요. 아주 작아요. 남자 키가 60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160이. 그런데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부 다 배척을 당하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있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에서 오신 거룩하신 그분, 소문이 이미 다 난 그분께서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내가 스테이 하겠다는 거예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묵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거룩한 기적을 일으킨 나사렛에서 오신 범상치 않은 어떤 인물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묵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 하셨을 때 일반 사람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7절이요. 무사람이 보고 숨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다. 그의 직업인 세리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됐다고요? 죄인. 저 사람은 상종 하나 안 돼. 인간이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하루를 묵겠다고? 8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같이 왔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모두가 자신을 배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보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유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경건의 표시로 장려를 했지만 그때도 규정이 있어요. 자기 재산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놨습니다. 희한한 것까지 규정했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위해서 주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절반도 많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절반의 부는 뒤에 보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 갚기 위해서요. 지금 삭개오가 저는 분명하게 누가복음 19장 이 그의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은 키라는 어떤 힌트를 그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그의 자존감의 그 상처의 시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의 성공의식을 위해서 저는 유대민족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열망은 우리가 그냥 비난할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는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예외 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대체적인 위안과 거짓된 성취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알아주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심에 접촉하는 순간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이 놓아지게 돼요. 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만져주심에 대해서 노출되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아귀에 든 거, 이것을 갖다가 놓게 한다니까요.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동료 유대인들은 뭐라고 취급했어요? 죄인이라고. 설마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에 저 죄인이 들어가겠는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달리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열망이 어디에 가 있고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무엇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스트럭을 주님께서 아세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그분 앞에서 사실은 무너져야 되는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세 번째는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케오도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치유와 관련해서는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입양아, 한국 입양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입양아는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내면에 거절의 감정이 형성된다고 해요. 아이가 뭐 갓난쟁이가 무슨 뭘 알겠나 하지만 이미 그 아이의 영혼의 상태, 자기를 낳은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안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버린, 거절하는 그런 감정을 안고 다른 유럽 가정으로 입양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절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한 번은 어느 입양아, 그 네덜란드 입양아 양부모 집 식사를 초대받아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십몇 년 전에 공항에서 도착할 당시 그리고 뭐 이렇게 목욕하는 그 옛날 비디오를 떠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뭐를 해도 계속 울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집에 한국 입양 아이 20몇 살 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놀러 간 건데 옛날에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기만 하는 그 아이를 기억에 아직도 남습니다. 근데 입양되는 경우에 그 내면에 나는 거부된 존재라고 하는 게 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사춘기 13세, 5세, 6세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어떤 생각이 또 드는가 하면은 조국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그 생각도 더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양부모의 그 지극한 사랑과 돌봄이 없으면 대부분 빗나갑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비디오를 보았던 그 집이요. 한국 남자아이를 둘을 입양했는데 그 동생, 그 동생은 그 입양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동생이 뒤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목침으로 그 양부모, 그 어머니를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의 용납과 인정이 결핍된 경우 자아상에 큰 결함이 생깁니다. 영적 절음발이가 되기 쉬워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아니한 영적 성장 가운데는 절름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간략하게 베드로라는 사도의 후반의 삶을 간단하게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6장 69, 70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제자로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다가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지 하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새벽 한 3시, 새벽 4시, 5시 그 사이의 일입니다. 69절, 7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체포당했어요. 새벽에 추운 날씨에 불을 피워서 아직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친 얼굴을 보면서 여종 하나가 너도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70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71절, 72절을 보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하며 맞다라고 또 확증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가 발전해가지고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도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남자를 헬라는 그림이지 나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곤란하니까 두려우니까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 73절 74절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가르되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와 가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그룹에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확증을 하니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다시 말해서 너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그 액센트를 보니까 너 맞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유다 남쪽 지방의 사람이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 그 말소리를 보면서 너도 나사렛 사람 맞잖아! 라고 이렇게 따지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4절 그가 저주하여 명사이래 돼. 어떤 형식으로 말했을까요? 이때 동일하게 저주하며 명사하려 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 남자, 그 자를 내가 모른다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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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 표현이 그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욕을 가미해서 감정을 섞어서 그분과 자기 자신을 절연시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74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4시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 4시간 전이에요. 겟세마네입니다. 밤 한 닭이 울 때는 4시, 5시 그 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시간은 11시에서 아마도 한 2시 그 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십시오. 40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40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내 주님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에 들었고 저주하여 배반했습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소망을 버리게 하는 마음을 차단하게 하는 어떤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러한 부인을 하기 약 열흘 전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읽어야 됩니다. 19장 27절 28절 19장 이 앞에 사건에는 부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슬픈 마음으로 그 기색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는 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열흘 전만 해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고 겟세마네 기도의 처소까지 갔더랬어요. 아 그런데 그 기도 시간으로부터 4시간 뒤에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철저한 실패감 그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제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해 그분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인한 내가 라는 그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베드로를 다루심이 특이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부인하고 난 다음에 48시간 정도 지났을 때의 새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여자들이 새벽에 달려갔을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세요. 5절 보겠습니다. 무덤에 돌아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자애들에게 말합니다. 천사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안 보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 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란 말을 이렇게 두었을까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장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을 때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15장 3절 네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아람어 번역을 개발하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아람어로는 개발하고 하고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예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 모였을 때 일시에 보이시고 근데 왜 개바에게 여자들에게 보이시고라는 그 가장 순서적으로는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인데 그것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개바에게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주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실패감과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자책하는 마음에 가득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대화들을 베드로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시간을 내어서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 했는데 그때 어떻게 만나지 하는 자세한 디테일한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3절이요 시몬과 베드로가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참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시몬은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 캐릭터가 이상이 맞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뭐 한쪽은 성이고 한쪽은 이름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의 원래 그 유대식의 패밀리님의 전체를 하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우리가 강, 누구누구 이렇게 할 때 그 패밀리님이 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여기는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갈대적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석인, 이 표현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요. 갈대야, 갈대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새벽이니까 남자가 서 있는데 멀리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새벽 미명에 누군가가 우리 낚시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직 누군지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마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지금 한 사람 자기 내면이 완전히 실패감으로 정죄감으로 주저앉은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그들 부르셨을 때에 주님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보통 보면은 낚시하거나 이렇게 힘 많이 쓰거나 이렇게 보통 다 붓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시라 하니까 옷을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7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감을 안겨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그겁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나는 그분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한 자야. 그런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옷 두르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연약하지만 마음의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구절을 보면서 아, 뭐 숯불도 피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숯불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새벽에 쬐었던 불이에요. 여기 있는 생선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셨을 때 그 고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이 떡이 바로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언약식을 체결했던 그 구성이에요.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간단한 소도구를 통해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12, 13, 14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갈대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헬라 동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 본문의 큰 분수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아가파오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필로세 이렇게 해요. 필라델피아, 필로, 필로소피 이런 건 전부 다 좋아한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함, 좋아함, 필로소피, 소피아, 철학, 지혜를 좋아함, 사랑함. 필로 하면은 친구들끼리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걸 필로 사랑하다라고 해요. 아가파오 아니, 주님은 그에게 아가파세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 당신을 향한 애정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나는 주님의 제자 자격도 없고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실 때 시간이 조금 지났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갈대야 내가 나를 아가파스메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로세 좋아합니다. 실망을 섞였지만 좋아합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갈대야 내가 나를 주님께서 동사를 바꾸십니다. 필레스메 나를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긴 진짜 하니? 물어봐요.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뭐라고 교만스럽게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말한 것까지 알고 계시고 겟세마네에서 잠든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배반한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중 필로세 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시고 이 한 인격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 대화를 할애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뒤에 부분에 조금 언급된 사도 요한과 관련된 것이 있지만 22장 전체는 사도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곳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 부인했던 예수님 그분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강력한 방식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러한 구절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펼쳐놓으시고 추적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이 진리로 터치해 주시고 과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며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정죄감, 죄책감을 손대셔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계시의 바다에 저와 여러분이 발 담궈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